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한 자가 시원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대1 양육자 과정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과를 공부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던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양육자반, 하반기 양육자반이 시작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의 단편적인 행실과 태도만을 보고서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우리가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숙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트러글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이런 말로 한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서로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주권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컨버트된 그런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의문에 대한 바울의 논지와 또 권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심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비록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또 그들의 구원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듯이 또한 엘리야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또 그들의 구원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비하다, 신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에서 이 신비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충분한 소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또 그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그런 상태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방법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 신비를 이방인들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서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심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토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6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들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구원을 분명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또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모두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은 11장 전체의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9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단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편애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계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몸소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다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또 그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고 있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후회함이 없다, 선택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후원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판단,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과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될 필수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며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과 가사,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쓸데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들을, 구원의 감격들을,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잘 나누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리더십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